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례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제가 주일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의 인생의 사전에서 지워야 할 단어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우연이라는 단어를 없애드려야 된다. 우연이라는 단어를 자꾸 삶에 적용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 이 우연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필연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잖아,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 이 세상의 노래 가사도 그런데. 그래서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죠. 주님께서 귀한 만남을 여러분이 허락하신 걸 믿습니까? 예. 아멘 소리가 적어요. 또 하나 없애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없애드려야 됩니다. 아, 운명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적인 원리는 이거예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그 다음 뭡니까?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는 운명에 맡겨 사는 존재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운명을 거부하고 그 찬송가의 가사가 뭐지요? 독수리 날개 쳐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날듯이 그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개를 치고 올라가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자꾸 나의 삶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니까 자꾸 쓸데없는 것을 묵상하고 그래서 과거에 묶여 살아요. 아, 나는 이런가 보다. 내 인생은 이런가 보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을 잠깐 살펴볼 텐데 우리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 빌라도도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나 보다. 절대 아닙니다. 가룟유다도 운명으로 태어나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은 버린 제자가 아니에요. 이 모든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자신의 선택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했을 때 그 라틴어로 원래 쓰여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언더 필라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통치 시기에 빌라도의 통치의 시기에 빌라도가 선택할 수도 있고 예수를 끌어안을 수도 있고 그의 선택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인하여서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 비참한 인생으로 살고 참 망령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빌라도의 선택에 의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도가 되어진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어요.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자,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1차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소통의 기관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양심을 갖다가 마음의 지성소라 이렇게 소개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이제 하나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심판대 앞에서 다 파노라마처럼 펼칠 텐데 그때 양심이라는 기관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이라는 것에 경고하심을 무시하게 되면 성경의 표현에 뭐가 되어 있죠?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 그래요. 이 화인을 맞는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불로 지저짐을 당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감각이 없어지면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에서 동물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SNS를 통하여서 뉴스를 접하면서 마음이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저는 80년대 학번으로서 신학교에서도 그때 민주화운동을 통해가지고 서로 때리고 화염병을 던지고 독재정권 물러가라고 막 데모를 했던 시절입니다. 그 전 세대들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젊은 열사들이 죽었던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런데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지금 사태를 보고 야,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폭력성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메마르면 언어도 폭력적이 됩니다. 행동도 폭력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얀마로 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이웃나라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중보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최근에 폭력적인 기사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굉장히 심장이 둘렁둘렁할 정도로 힘들어요. 이 세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참 기도할 것도 많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그들이 힘있게 주의 나라를 이루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 빌라도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 차례 무시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의 회유에 대한 소리도 무시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빌라도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죠. 이것도 무시합니다. 자고로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도 안 들으니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최후로 선택을 해요. 빌라도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됩니다.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아요. 자, 18절 말씀 보십시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19절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로라. 그강 무도한 죄인과 예수를 동시에 놓고 로마 총독으로서 유일하게 풀어줄 수 있는 권한 하나를 사용을 했는데 백성들이 오히려 더 소리를 높여 빌라도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누가의 기록이에요? 보실까요?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미 총독의 권위가 없어졌습니다. 양심의 소리 무시하고 하나님의 회유에 대한 것을 계속 무시하니까 이제는 법이 다스려지지 않으니 무법천지가 되어갑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적당히 때려서 예수님을 때려서 놓으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23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오늘 여기 마지막 소리에 보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거를 이제 헬라어온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입니다. 더 크게 들린지라. 여러분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론의 소리가 많다고 누구의 목소리가 크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세대가 그렇게 산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쉽게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자세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한다고? 아니요. 우리는 늘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그 소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우리는 순종을 해야죠. 여론의 소리, 목소리가 큰 사람의 소리, 세상의 파워의 소리,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빌라도의 실수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24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5절,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런 무법천지가 어디 있습니까? 살인자, 무법한 자를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를 사형 언도를 막이는 엉망진창의 재판석이 됐고요. 그의 인생도 엉망진창의 인생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으신 이후에 그 사회는 무법천지의 사회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청년부 올해 그 동계 수련회에 그 참석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아내와 저하고 그 이 마음이 같은지 틀린지 그래가지고 선택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오늘 점심에 배가 고프시죠? 자, 짬뽕과 짜장 중에 하나 둘 셋 선택하셨어요? 제가 한 열 가지 중에 하나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면은 밥과 면 중에 자 저녁에 밥이 있고 면 중에 뭘 택하겠어요? 하나 둘 셋 예, 저는 밥을 면을 택했고 아내는 아 바뀐 바뀌었구나. 저는 밥을 택했고 아내는 면을 택했어요. 제 아내는 밥을 좋아하고 저는 면을 좋아해가지고 또 면 좋아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 면을 좋아해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느라고 좀 틀렸어요. 여러분 이게 뭐 중요합니까? 짬뽕을 먹든지 짜장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면을 먹든지. 그러나 신앙에서만큼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그렇게 무심하게 가볍게 생각하고 처리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요. 대충 시간 때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도 하고 여러분의 영이 죽기도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그리고 절대로 세상의 소리, 큰 소리, 여론의 소리에 쏠림 현상으로 가셔도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기 좀 참석을 했는데 유튜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사들의 마음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가끔 일어나는 기사들을 보니까 한 반 정도는 잘못된 정보를 많이 흘려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거나 하나님의 영적인 이 부분을 소홀히 여기는 인물들을 많이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창세기를 쭉 접했는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과의 사이에서 에서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잘못된 선택이 뭐죠? 여러분 창세기 25장 34절 보세요. 화면을 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말씀 보세요. 에서의 잘못된 선택이 뭐지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 어원으로 정확히 해석하면 이겁니다. 그의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더라.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밀어버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취하여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에서의 인생에게. 자, 또 하나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사울의 실수를 잘못된 판단을 돌이키기 위하여 그에게 뭐라고 표현하지요? 왕은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망령되이 행했다는 뜻이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godless라고 적혀 있어요. 정확한 뜻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판단과 선택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망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또 중대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리더십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했던 것 망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철저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성령의 영의 감동함으로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에서 신성 모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요. 신성 모독이라는 단어를 거룩한 것을 취하여 평범한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생각하여 하찮게 여기는 것을 망령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망령되이 행하는 분들이 보여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아, 의뢰이 오늘도 뭐 새벽기도 드리고 하겠지. 아니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깨우시려고 성령께서 역사함을 믿습니까?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죠. 어쩌면 오늘 이 목요일 아침의 기도회가 먼 미래에 혹은 가까운 미래에 반석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탈 수 있는 첫 한추일 수 있지 않겠어요?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이 광명시를 깨울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한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오늘 이 시간에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거룩은 나의 힘과 의지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예를 갖추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는 인간의 태도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여 먼저는 주여 내 마음속에 있는 악독과 어두움과 시기와 질투를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거룩이죠, 이게. 가정 안에 수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힘들어요. 주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정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죠. 교회는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생각들, 저마다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초대교회의 부흥이 무엇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주님의 교회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다 한번 펴시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지막 선포하고 제가 같이 기도할까 합니다. 로마서 11장을 펴보세요. 여러분이 마지막 읽으실 부분은 22절인데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만은 그 위에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잘 보시면 좋겠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이 돌감람나무는 누굴 뜻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원래 우리는 참 감람나무, 그러니까 원가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우리는 접붙임이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죠. 우리는 원가지가 아니었고 죽어가는 가지를 하나님이 들어다가 뿌리가 있는 나무에 접붙임을 하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리 아닙니까? 자, 보세요.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은혜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19절, 그러면 네 마리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다 같이 두려워하시라고요. 두려워하시라고.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22절 이 부분을 함께 저와 읽어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오늘 빌라도처럼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접붙임 받은 자들이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 그 안에 존속해야 한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머물러 있어야 한다.
어떻게 머물러 있을까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수많은 회유와 핍박과 제의가 있었습니다. 타협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루터를 바라본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루터의 태도에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루터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루터는 온갖 거래에 대한 제의와 타협의 달콤한 목소리들이 이제 그만 돌아서라고 유혹할 그때에도 성경의 돛대에 자신을 묶고 진리를 고수했다. 이 세대에도 방법은 한 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의 돛대에 여러분의 생각을 묶으세요. 마음을 묶으세요. 하루에도 수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떠나면 망령되어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화장실을 갔다가 오면서 화장실에서 터져 나오는 이 복음성과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화장실에서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 속에서 터져 나온 그 찬송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가사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가사가 이제 초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연상이 되더라고요. 말씀에 자신을 꽉 묶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을 통하여 생명샘이 터져나와 어둠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그곳에서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막 일어나는 그 광경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이 찬송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어제도 이제 제가 집에 왔다 갔다 보면서 주변에 꽃들이 참 많이 폈죠. 아름답죠. 오늘 시간 되시는 분은 오후 2시에 저와 함께 안양천을 같이 좀 걸어서 벚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 시간에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어둠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말씀 붙들고 서 있는 그 자를 통하여 생명샘이 솟아나 할렐루야 눈물 골짜기 지나가는데 머지않아 꽃피고 열매 맺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우리의 관계들 그래서 웃음꽃이 만발하고 비록 세상 살면서는 어렵고 힘들고 굉장히 갈등 속에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고 이곳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다음 세대들이 막 일어나서 광명시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